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북한의 내일은. 도쿄 올림픽 폐막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올림픽 무대에선 한국 선수단의 태도가 전과는 사뭇 달라져 흐뭇함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17살인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는 32강 문턱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신 선수는 정말 재미있었고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고 밝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25살인 태권도 국가대표 이다빈 선수는 아쉽게 은메달을 땄지만 자신을 이긴 상대 선수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며 축하를 보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올림픽에 나간 한국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고개를 숙인 채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요즘 선수들은 경기에 져도 최선을 다했다며 주눅들지 않고 아주 당당합니다. 또 한국 국민들도 이런 선수들에게 수고했다며 박수를 보내고 있죠. 선수들의 숨은 노력과 열정 그리고 투혼, 이것들이 금메달보다 값진 것임을 선수들도 응원하는 국민들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올림픽 대표 선수들은 10대, 20대가 주축입니다. 경기를 대하는 모습이 옛날 선수들과는 사뭇 다른데요. 과거 올림픽은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대회로 인식돼 선수들의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거나 1등을 못하면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었죠. 하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선수들도 달라졌고 올림픽을 관람하는 한국 국민들도 달라졌습니다. 승리한 사람에겐 축하하고 패배한 사람에겐 위로를 해주며 올림픽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개인의 자유가 커지면서 선수들도 국민들도 올림픽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북한의 내일은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탈북민 정하늘 씨와 함께하는 내가 본 한국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방학생활에 대해 알아보고요. 달려라 세상밖으로에서는 조중 국경에 있는 도시들을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노래와 삶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곡은 티맥스가 부릅니다. 파라다이스. 내가 본 한국. 탈북민의 생생한 한국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내일을 그려보는 내가 본 한국 시간입니다. 탈북민 정하늘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8월이에요. 네. 전 아직 휴가를 못 가고 있는데 대학생인 하늘 씨는 지금 한창 여름방학 즐기고 계신 거죠?
네, 제 피부만 봐도 아마 새까맣게 타가지고
네.
저번 주말에도 어제 그제 해서 토일 또 강원도 쪽에 양양
네.
하조대 해변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정말 잘 다니시네요.
네, 너무 좋죠. 네. 방학이니까 네 다녀야죠.
아니 한국 대학생들은 여름 방학이 좀 긴 편이죠?
그렇죠.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방학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일단 여름 방학은 6월 21일인가 그때 종강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8월 말까지
예.
그러면 2개월 하고 열흘 조금 안 되게.
아, 예. 2개월이 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넘습니다.
7, 8월 완전히 다 쉬고 6월도 끝에 좀 쉬고.
네. 겨울 방학도 거의 비슷하게. 네.
겨울 방학도 그 정도.
네, 거의 뭐 한 4개월 20일 정도가 방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러네요. 북한에서 인민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여름방학이 어느 정도 됐었던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인민학교 때 한 달이었고, 중학교 올라와서는 방학을 거의 쉬지 못했어요. 예, 뭐, 자꾸 동원되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방학 때도 계속 그 연락망 돌려가지고
네네.
나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비상연락망
네,
다
비상연락망. 네. 아유, 정말. 근데 진짜 저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 대학교를 다녔지만 방학 기간이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합쳐서 1년에 거의 한 5달 가까이가 되니까
네.
이게 재충전의 시간도 갖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정말 좋은 이 기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내가 본 한국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방학 생활을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방학이 시작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으니까
네.
하늘 씨의 그 너구한 방학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요 얘기를 좀 짧게 들어볼까요?
아, 저는 방학 끝나고 먼저 계절학기를 좀 들었어요.
아, 네. 근데 계절학기는 북한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북한의 수업이랑 우리 한국의 수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140학점, 4년제 대학교가 134학점에서 140학점 정도 이수를 하면 졸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저기 졸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아니면 뭐 탄력 있게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기존에 많이 들을 수도 있고 적게 들을 수도 있어가지고 방학에 추가로 또 따로 들을 수 있는 계절학기 수업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북한은 완전히 뭐 수업 들을 땐 딱 수업 듣고 방학 때는 수업이 전혀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 방학 때에도 혹시 그 더 좀 더 학점을 이수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몇 개 과목들이 열리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학점을 따게 되면은 졸업학점에 만약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그 학기가 열리고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F학점을 받게 된다.
아, F를 받으면 무조건 재수강해야죠.
네, 이거는 0점 처리된 거나 똑같은
네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원래는 한 학기에 만약에 졸업하면 140학점이 졸업학점이다. 그러면 8학기 정도 되니까.
그렇죠.
뭐 한 학기에 보통 한 20학점 정도씩 들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인도가 0점을 받아서 F가 나온 거예요.
아.
이럴 경우 다음 학기에 또 너무 몰아서 들으면 그 학기 동안 너무 힘들어지니까
맞습니다.
차라리 계절학기에 조금 몇 학점을 들어놓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은 자기 수업 듣는 것도 좀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네.
일정 관리를 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한국 대학생들은 방학할 때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계절학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계절학기 말고는 뭐 네, 알바나 인턴 뭐 다양한 체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먼저 졸업하기 전에 체험해보는 그런 체험들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한국 북한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봉사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외국어 점수를 취득해놓는 이런 부분들이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20년 대학생 여름방학 계획 설문조사 결과가 1위가 알바나 인턴, 그리고 2위가 어학점수, 그리고 자격증 취득과 3위가 취미활동이고요. 4위가 계절학기 수강이거든요. 근데 저는 4위와 3위를 네. 한 것 같습니다.
취미활동과 네. 계절학기 수강을 했다. 일단 여기서 조금 북한 주민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바, 그러니까 이건 줄임말이고 아르바이트인 건데요. 아르바이트와 인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르바이트는 북한에서 좀 예를 들면 어떤 장사하는 분의 일손을 좀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북한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꽃제비들이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옆에서 이렇게 물이라든가 길어주고 뭐 이렇게 음식을 얻어먹는 그런 게 어찌 보면 알바죠. 근데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걸 뭐 음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돈으로 계산해서 받는다고 보면 네. 될 것 같은데 그게 알바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 인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에 어떤 공장에 이렇게 정식으로 취직하는 게 아니라 대략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내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3개월이면 3개월 정도 시간을 내서 미리 그 공장에서 일을 해보면서 그 공장을 경험해보는 게 아마 인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르바이트는 그냥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간제 일자리인 거죠. 보통의 회사원들은 월급이나 연봉으로 계약하고 회사를 다니게 되는데 아르바이트는 시간당 얼마라고
그렇죠.
계약을 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회사원들처럼 몇 년씩 일하는 게 아니라 좀 짧게
네.
일을 할 때 많이들 하게 돼서 그래서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 일을 한다거나
네.
뭐 요럴 때 많이 하는 일자리가 되겠고요. 또 인턴은 하늘 씨가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정식 직원이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좀 경험을 하면서 일을 배우게 되는 그래서 이 인턴은 좀 돈을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예, 본인이 그 회사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되니까
최근에는 인턴들도 돈을 다 받고 하더라고요.
네. 예, 최근에는 많이들 받고
네.
하고 근데 만약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그 돈을 안 주는 인턴이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지원한 학생들도 꽤 많이
네,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한 해 그 대학 등록금이 8,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당 한 4,000달러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 돈을 부모님이 대주는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뭐 장학금을 탄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본인이 직접 이 돈을 충당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 그 대학교 다니면서 쓸 생활비도 내가 벌겠다 이러는 네. 친구들도 있고요. 맞아요. 하늘 씨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데 또 잘 사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가 뭐 일주일에 한 주말 정도? 아, 이틀 정도 해가지고 시간을 빼가지고 따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부모님이 뭐 등록금도 다 대주고 그러니까 그 생활비 정도는 자기가 벌어서 쓰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린 친구들인데 굉장히 대견스러운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아, 네. 뭐 친구들 아닌가요? 그게 대견스럽다고 하니 거의 약간 아, 아들뻘 얘기하는.
어린, 저보다 동갑인 친구는 없어요. 저랑 대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들 중에.
네.
네, 거의 다 어린 친구들이어가지고. 제가 대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어린 친구들인데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네네. 대견하다. 근데, 북한 분들이 들으시면, 이렇게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옆에서 지켜본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와 방학 생활, 이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어떤가요? 옆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그냥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그게 뭐, 그 알바 자체가 그렇게 막 힘들지도 않아요. 또 보면은 뭐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공부도 또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업과 그 일을 병행하면서도 충분히, 아,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삶을 또 충분히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 네.
보통 아르바이트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을 대학생들 가장 많이 하나요?
굉장히 많죠.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유소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카페에서도 많이 하는 친구들도 봤고 그리고 또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다 서비스 직종에서 네. 일하는 친구들
봉사 직종인 거죠.
맞죠. 네.
그런 데서 일을 하는 친구들 혹시 한 시간에 어느 정도의 돈을 받는지는 알고 계세요?
지금 한 8,7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8,700원 네, 한 시간당.
맞습니다. 8,720원인가요?
8,700원 정도면 달러로 계산하면 한 8달러 정도.
8달러 맞네요.
정도
8달러 네.
되는 돈인 거네요. 그죠? 네. 8달러 정도 되면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 하루에 5시간 일한다 그러면 8달러씩 5시간이면 하루에 40불.
네, 네.
그죠? 40불 정도 일하면 그게 그렇게 해서 한 달에 30일을 일했다.
네.
그러면 네. 1,200불이 되는 거네요.
1,200불이면 북한 네. 돈으로는 굉장히 많은 액수고
그죠? 네.
한국 돈으로는 한 대략 120만 원 좀 조금 넘는 돈일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1,200불인데 이것도 뭐 하루 종일 일한 게 아니라 5시간 정도 그쵸? 일했을 때 이 정도 돈인 거고 이렇게 한 두 달만 일해도 2,400불.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처럼 막 어디 건설 현장 가서 돌을 지고 나른다거나 이런 일이 아닙니다. 그냥 식당에서 음식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한 시간에 이 정도 돈을 벌어서 한 달에 이 정도 돈을 축적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진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되게 큰 돈이네요. 혹시 하늘 씨도 아르바이트 해본 적 있어요? 한국 와서?
저 카페 빼고 다 해봤습니다. 건설 현장에도 나가봤고
입학
대학교 입학 준비를
준비?
하면서 네. 그때는 제가 뭐랄까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 게 아르바이트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식 회사 직원은 아닌데 이렇게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아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그때는 일할 수 있는 데가 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고
어떤 직종이 제일 돈을 많이 주나요?
아 물론 건설 현장에 나가면 돈을 제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데는 주말이 토일 이틀이잖아요.
네.
그 이틀만 나가면 하루에 15만 원씩 받을 수 있었어요.
하루에 15만이면 달러로 계산하면은 한 130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130불 정도를
하루에요. 몇 시간 일해요? 여기 나가서?
거기는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데
네.
점심 시간 1시간 있고요.
그리고 12시부터 1시간 점심 시간.
네. 또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도 한 30분씩 있어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쉬죠. 왜냐면
더우니까.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뭐 7시에 나가서 5시까지 15만 원이면 꽤 네.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네. 북한에서 혹시 이런 노동일 해보셨어요?
아 군대 나가서 해봤습니다.
그 북한에서 일하는 군대에서 했던 그 노동일과 한국에서 이 130불 받으면서 하는 노동일과 비교해보면 어떤 데가 더 힘들어요?
그건 당연히 북한이 조금 더 힘들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한국의 건설 현장도 그렇게 쉽다고는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굉장히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돈을 줍니다. 그리고 자꾸 일 열심히 안 하면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네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뭐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배달도 해보고 뭐 다양한 알바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여가지고 단어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그 방학 동안 가장 많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취업 관련된 활동일 거예요.
맞아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서는 졸업을 하게 되면은 국가가 너 어디에 가 이렇게 배치해주지 않습니다. 그쵸. 본인이 직접 직업을 선택하고 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 그 취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 요건들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거치게 되죠. 그 취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들 중에 인턴 말고
네.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가서 미리 체험해보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정말 많은데 일단 좀 말씀드리면 토익이 있고 토플, 아, 공인 영어 점수가 있어야 돼요.
네. 아, 이거 너무 어려운 단어들.
네,
일단 국가가 좀... 공인해주는 영어 점수가 있어야 네.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또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네,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 영상으로 이렇게 좀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뭐 인턴 활동이라든가 또 업무에 필요한 그런 훈련을 미리 받고 그리고 회사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진짜 취업에 영어가 그렇게 꼭 필요한가요?
회사에서 그 사람의 그 자격 조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딱 얼굴만 보고 모든 걸 다 판단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어떤 국가에서 인정해준 자격증들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이만큼 열심히 성실히 하는 친구구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회사에 취직한 선배들 말로는 토익, 토플 그런 성적 다 필요 없다고 취직하면
취직하면은 또 그렇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데 한국 사회에서 영어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해요. 여기가 진짜 세계화 시대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네. 뭐 물건을 사고 팔 때 국내 사람들만 대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세계 공통어인 영어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북한에 비해서 방학 기간이 참 길잖아요.
네.
일부에서는 아니 대학생들 1년에 너무 공부 안 하고 너무 많은 기간을 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방학 기간이 이렇게 긴 게 대학생들이 꼭 필요한가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은 것 같아요. 네, 짧은 것 같고요. 이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그 외부 활동 그런 것도 막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업에서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경시대회 같은 것도 이렇게 열어가지고 다른 학교에 완전 모르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조를 모아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회 같은 것들도 있어요. 발표 경시대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다양한 그런 대회들이 열리는데 그런 대회들을 통해서 입상 같은 걸 하면 거기에 뭐 대통령 상이 될 수도 있고 어디 뭐 어떤 장관의 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을 받으면 나중에 취직을 할 때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많은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 할 수 없잖아요.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은 꼭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어쨌든 학교에서 배운 것을 또 그 현장에서 실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 방학을 통해서 이뤄지는 기간이다.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정하늘 씨와 함께 한국 대학생들의 방학 생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늘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크릿의 노래 들으실까요? 별빛, 달빛.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 상하이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중국 오늘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조중 국경에 있는 중국에 있는 도시들 오늘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북한과 중국이요?
네, 그렇죠. 중국의 최동북쪽에는 세 개의 성이 있습니다. 중국 말로는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이렇게 되고요. 이걸 이제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 이제 북한식 또는 한국식으로 이제 한자어로 읽으면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알겠네요.
아, 그렇죠.
네. 길림성.
그렇죠. 요녕성, 네. 흑룡강성인데 이게
맞아요.
지금 네. 중국의 동북 삼성이에요.
맞아요. 네.
사실 중국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입니다. 여기가 동북 삼성이. 근데 인구는 또 한 1억 6천만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중국 전체 인구의 8.3% 정도니까 중국 인구에 비하면 뭐 한 8% 정도밖에 안 되지만 많긴 하죠.
한반도 인구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중국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가운데 북한과 관계가 있거나 또 탈북인과 관계가 그래도 있는 도시들 세 개를 꼽았습니다. 한어로 읽으면 옌지, 단둥, 투먼 이렇게 되고요.
네.
이걸 이제 조선말이나 한국어로 한자어 표기로 읽으면 연길, 단동, 도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국경에 붙어있는 도시들이라 뭐 북한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그런 도시예요.
그렇죠.
자, 이 세 도시 중에 어디부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먼저 옌지, 연길이죠.
네. 네.
그 길림성 동부에 있고요. 이 길림성의 제일 오른쪽에 가보면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중심도시, 주도가 바로 연길입니다. 인구는 대략 한 64만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64만이면 중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작은 도시지요.
소수민족인
네. 그러나 네.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이제 중심 도시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동쪽으로 도문이 있고 남쪽으로 용정이 이렇게 붙어 있는
용정.
그런
네.
도시입니다. 전체 조선족 인구 가운데 대부분을 바로 이쪽에 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연길은 너무 많이 들어보고 익숙한
그렇죠.
그런 곳인데 조선족들도 많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탈북민들이 탈북해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도시 중에 하나가 또 연길이기도 하고
네.
또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우리말이 통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기거를 하게 되는데 이 조선족 분들이 이 연길에 얼마나 계시나요?
일단 연길 시 인구 가운데 조선족이 대략 한 15만 정도 됩니다. 조금 더 될 때도 있고 조금 덜 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연길시 인구가 아까 60한 4, 5만 된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 가운데 15만이니까 대략 20%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조선족 자치구에 조선족이 사는 곳들을 쭉 보면 연길에 제일 많이 살긴 합니다. 20만 정도 가까이 살고 있고 최근엔 줄어가지고 15만 됐지만 그다음에 용정에도 많이 살아요. 거기 한 19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활용 15만, 도문 한 8만. 훈춘이라고 또 있어요. 흑룡강
네,
저쪽에.
네.
거기 한 8만 정도.
훈춘, 네.
그다음에 도운화라고 조그마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 한 2만 명. 안도 한 5만 명. 왕청 한 8만 명. 이렇게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도시들이 그런 정도 조선족이 살고 있습니다. 조선족 자치구 인구가 대략 한 230만인데 그 가운데 조선족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반이 조금 못 됩니다. 한 43%, 45% 정도.
일단 연길에 제일 많이 있네요, 정말로.
네, 그렇죠.
이 조선족들이 많이 산다는 연길은 중국의 일반 다른 그 도시들에 비해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경제 수준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아주 부자는 아닌데 그래도 좀 낮은 도시는 또 아닌데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인구에 비해서 백화점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땅이나 집값이 중국 내에 있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좀 비싼 편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경제 구조가 좀 특이해요. 보통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농업이 많이 발전했거나 공업이 많이 발전했거나 이런 특징을 동북 삼성 도시들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연길만 이상하게 서비스업, 봉사업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농업이나 공업은 거의 없는 거예요.
서비스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뭐 식당을 하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 공장이나 농사짓는 게 아닌 다른 업종을 많이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개혁개방과 더불어서 상당히 많은 조선족들이 중국의 대도시로 다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이나 미국으로 빠져나간 조선족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농사짓는 조선족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 한국이나 미국, 중국 대도시에 진출한 이 사람들이 연변에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송금을 합니다. 그래서 연변 지역의 이 소득 수준이 중국의 타 지역보다 그래서 훨씬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특이하게 별다른 네. 산업이 없는데도 연변의 소득은 높은 편입니다.
정말 특이하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아니 그래서 서비스업 네. 이 많다.
연길에 가면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도시인데
돈을 그 도시에서 많이 벌어야 그렇죠. 어떻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게 여력이 되는 건데 경제활동은 일어나지 않지만.
한국에 부모가 네. 가 있는 중학생 같은 경우 한 10대 뭐 15살 정도 됐을 경우 부모님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봐주신대요. 그런데
네.
그 아이에게 한국에서 돈을 벌면 그 돈을 송금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네. 그냥 흥청망청 쓰기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군요. 네. 그 연길 쪽은 네네. 북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많잖아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북한 상품들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연길 시장에 가면요. 북한 상품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연길의 서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거기 가면 인기 북한 상품들이 널려 있다고 합니다. 뭐 말린 생선, 산삼, 버섯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북한에서 들어오는 각종 해산물, 뭐 조개류, 갑각류 다 있습니다. 북한산 화장품이 필요하다? 주문하면 언제든지 받아볼 수 네.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산물을 실은 냉동차 같은 경우는 나선시에서 취안허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북한 해산물은 최근에는 제재 대상 품목이라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중국 공안들 같은 경우 북한산 담배나 술을 연변 시장에서 판매하는 거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그 말이 무색하게 북한산 담배와 술이 연지 시장에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는 뭐 단속 대상이 되고 있지만 왜냐하면 대부분이 밀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밀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연길입니다.
근데 북한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연길에.
네, 네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북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
네.
수요가 많지 않더라고요. 북한 거를 그렇게.
그렇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네. 이제 물론 살 곳도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네. 처음에 호기심으로 한두 번 사용을
그렇죠.
하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지 그냥 알아보고 싶은
그렇죠,
거지
그렇죠.
먹거나 내가 직접 쓰기 그렇죠. 위해서 북한 상품을 찾진 네. 않는데
맞습니다.
여기 이만큼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는. 실제로 연길에서는 그 북한 상품을 찾는 중국인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네, 북한 상품은 어떤 통로를 통해 들어오나요?
이제 무역회사를 통해서 북한으로 이제 유통되는 또는 중국으로 유통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통로는 역시 단동과 신우주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오가는 물건의 거의 80%는 바로 이 통로로 오고 갑니다. 그리고 훈춘하고 낮은 선봉 통로도 물건이 많이 오고 가는데요. 여기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훈춘하고 낮은 통로는 주로 해산물 이것이 좀 많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 양강도하고 자강도는 국경 무역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이 조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단둥 신우주 통로하고 훈춘 낮은 통로 그리고 나머지 양강도 자강도 국경 무역 통로하고 오고 가는 품목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단동 신우주 무역은 주로 비싼 제품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양 시민, 각 지방의 중상류층들이 바로 이 통로를 이용해서 물건을 주고받는다고 하고요. 훈춘 낮은 선봉 무역은 비교적 저렴한 제품들이 집결이 돼서 지방으로 유통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연길은 좀 함경도 쪽이랑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네. 유통이 되는 건 단동 신우주 통로가 80% 이렇게 되는 거군요. 물건이 들어.
이건 이제 연길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과 무역을 주고받는 전체 통계라고 보시면
통계니까요.
되겠어요.
네. 그렇군요. 연길은 약간 중국 안에 있는 또 다른 북한 같은 느낌도 약간 있고.
그렇군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에 북한과 붙어 있는 이 단동.
네.
여긴 또 어떤 도시인가요?
북한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오른쪽에는 연길하고 그 밑에 도문이라는 곳이
네,
이제 북한과
동문,
가까운
네,
도시들이잖아요.
그렇죠.
왼쪽으로 오면 바로 단동이 있습니다. 신우주하고
네.
붙어 있죠.
맞습니다.
중국 요녕성에 위치한 압록강을 끼고 있는 도시인데요. 단동이라는 이름은 동방을 붉게 물들이는 도시 뭐 이런 뜻을 지녔다고는 합니다. 이 압록강 건너편에 신의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네, 이 단동 신의주는 거의 이렇게 뭐 한 단어처럼 느껴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사실 거의 한 도시처럼 붙어 있죠. 예. 매우 가깝게 붙어 있죠.
그렇죠. 네. 이 단동도 좀 도시 규모가 큰가요?
인구가 대략 240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길보다는 좀 많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이 240만이 단동시 이렇게 넓게 포진되어 있는 한 15,000제곱킬로미터에 살고 있는 사람 수가 그렇다는 거고요. 범위가 넓고 주변에 농촌도 있고 소도시도 다 있기 때문에 단동 핵심 도심구역에 사는 사람은 그거보다는 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심 인구 지역은 뭐 250만까지는 아니고 대략 한 절반이 조금 못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말이 그렇지 240만이면 적은 도시는 아니죠.
그렇죠. 네. 예. 단동이 북중 무역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인데 이 그렇죠. 도시의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중국 내에서는 사실 물론 단동은 낙후되어 있습니다. 단둥 경제 규모는 중국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 상해 이런 데 비교해 보면 한 2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적고 경제 규모도 작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단둥시를 동북아시아의 물류교통 중심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제안이 중국 정부에게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단동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북 제재가 막 지속되고 있고 또 북한이 핵 때문에 국제사회에 막 제재를 많이 받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단동이 생각처럼은 발전 속도가 빠르진 못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단동은 대외 무역의 50% 이상이 북한과의 무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동은 북한 무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현재 단동에서 북한과의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되고 있는 압록강의 신철교 이쪽을 중심으로 단동의 행정기관이라든가 단동의 상권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무역이 단동 경제 50%를 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단동 총생산의 3분의 1은 이제 관광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단동 구경 오는 게 단동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단동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1위는 북한 주민들입니다.
네.
북한 관광객들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 관광객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북한 관광객이 단동에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단동이 이렇게 중국 정부의 좀 지원으로 이 도시가 조금 더 번창해진다라고 하면 북한의 신의주 지역도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사실 코로나 사태가 네. 진정이 되고 북한이 아마 대북 제재가 좀 풀리면 만약 핵 문제가 조금 풀어지면 아마 단동은 급속히 발전할 거고 그에 따라서 신의주도 아마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 신의주가 북한의 거의 이렇게 중심 쪽이 되는 거잖아요. 북한으로 따지면은
그러겠네요.
신의주 중간으로 들어가서 함경도 쪽으로도 갈 수 있고 평양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거의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이 중국하고도 가깝고 굉장히 중요한 지역 중에
그렇다면 네. 조중 무역의 거점 도시로 신의주가 확실히 네. 자리매김 하겠죠. 지금도 물론 그렇겠지만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투먼 이 도시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의주와 붙어 있는 왼쪽에 이 도시가 단둥이라면 오른쪽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과 붙어 있는 도시가 바로 중국의 투먼.
네.
이제 한자어로 읽으면 이제 도문입니다.
도문 여기로 진짜 많이 탈북합니다.
아, 그렇죠. 물론 인구는 되게 네. 작은 도시예요. 한 13만 6천 명 정도고
맞아요.
조선족 비중이 조금 높긴 합니다. 평균보다 여기가 한 네. 58% 돼요. 그냥 조선족이 많은데 워낙 가깝습니다. 워낙
가깝죠.
그래서 북한 네. 상인들이 이 도문은 정말 많이 드나들고요.
네.
한국 관광객도 많은데 두만강에 배를 타고 이렇게 북한 쪽으로 쭉 둘러보는 관광객들 정말 많죠. 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도문대교.
예, 이 도문대교가 있는데 가끔씩 다리를 건너가지고 북한 땅을 밟는 한국 관광객도 가끔 있습니다.
네, 발을 한번 이렇게 쭉 내민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이 끝나고 북한 땅이 시작되는 육지까지도 보통 그냥 그 북한 경비대원이 특별히 뭐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다만 검문소로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면 그때는 이제
네.
경비대가 팔로 X 표시합니다. 그리고 확성기로 달려가서 더 이상 오지 말고 사진 찍지 말라 이렇게 경고문을 보내긴 합니다.
네.
돌려보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검문소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바로 이 도문이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은 이 도문이라든가 가깝게 있는 온성 이 지역도 사실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고 워낙 많이 탈북해가지고 뭐 마을 전체가 없어진 곳도 있다고도 하고
네.
그런 이렇게 지금 낙후되어 있긴 하지만 아, 언젠가 북중 무역이 정말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빨리 발전하고 활성화될 그런 지역들 중 또 네.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단둥하고 도문을 가봤었어요. 네, 근데 네. 밤에 이제 이렇게 강 이쪽에서 압록강에서는 신우주를 그리고 두만강에서는 남양 쪽을 쳐다본 적이 있는데 밤이 되면 단둥도 그렇고 도문도 그렇고 불이 비교적 환하잖아요. 네. 단둥은 특히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근데 압록강 넘어 신우주는 캄캄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뭐 저쪽 남양 쪽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그런데 빨리 개방이 돼서 네. 거기도 밤에도 불이 번쩍번쩍하는 맞아요. 그런 도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중 국경의 중국 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동훈의 노래 함께 들으시죠. 내 마음속 최고. 살며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뤘습니다. 지금 일본 도쿄에서는 세계인들의 축제인 올림픽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값진 승리를 얻은 선수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26일 역도 여자 55kg 경기에서 224kg의 역기를 들어 올려 금메달을 딴 필리핀 선수 디아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55kg밖에 안 되는데 본인보다 4배나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렸다니 정말 엄청난 힘이죠. 이번에 디아스가 딴 금메달의 의미는 남다릅니다. 필리핀이 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이후 97년 만에 딴 금메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디아스의 역도 인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그녀가 올림픽에 나와 금메달을 따기까지 정말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디아스는 가난한 집안의 6남매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가족을 위해 물 40리터를 지고 수백 미터를 걸어야 했는데요. 물통을 가볍게 들 방법을 찾다가 역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무 조각과 시멘트 덩어리를 들며 실력을 키운 디아스는 17살에 최연소로 필리핀 여자 역도 국가대표에 발탁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면서 필리핀 여자 역도 선수 중 최초로 올림픽 무대를 밟았죠. 하지만 2014년 그녀는 무릎 부상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 환경도 열악했죠. 훈련 경비가 늘 부족해 큰 기업소와 후원가들을 찾아다니며 훈련비 지원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디아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30살인 디아스는 마지막 도전에 나섰는데요. 그 무대가 바로 도쿄 올림픽이었죠. 올림픽 준비를 위해 그녀는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로 훈련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양국 사이에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디아스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지만 훈련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봉쇄령이 내려져 체육관이 문을 닫자 숙소 마당에서 대나무 막대기 양 끝에 무거운 물병을 매달아 들어올리는 연습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어렵게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디아스. 마침내 지난 7월 26일 224kg의 역기를 들어올리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디아스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30살이고 점차 쇠락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것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꿈이 이뤄졌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두 손으로 들어올리며 금빛 꿈을 이뤄낸 디아스의 소식에 전 세계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노사연의 바램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